네, 오늘 우리 이렇게 이 수련회에 같이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수련회의 주제가 개혁교회 스터디라는 좀 다소 생소한 주제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개혁교회 스터디라는 주제를 사용하게 된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는 이 교회가 장로교회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를 만한 그와 같은 전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리폼드 처치라고 불리는 이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제가 역사적인 개관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오순절 순복음 교회와는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혁교회는 주로 지빙글리나 칼빈의 사역의 결과로 생겨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루터 교회와도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을 중심으로 생겨난 이 개혁교회는 영국에서는 청교도 교회를 이루었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회를 이루었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이루었고 사라지고 없지만 이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불리는 그와 같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개혁교회들이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의 조상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장로교회는 미국의 장로교회의 영향, 성교의 영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 장로교회도 미국 장로교회를 뿌리로 하고 또 미국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장로교회를 뿌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우리 장로교회는 이와 같은 개혁교회를 뿌리로 하고 있죠. 여러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제네바에 있는 칼빈의 개혁교회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의 기원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은 장로교회의 기원은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 중에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를 그 기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도 개혁주의 신학과 전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를 1900년부터 시작된 이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이 한국 장로교회가 처음 받았던 그 장로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잘 전해준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에서 이 한국 장로교회의 신앙이 조금씩 타협하고 변질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체계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이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앙은 한국 교회에서도 아주 큰 위기를 가져왔는데 이 자유주의 신앙이 가져온 그 운동의 결과가 뭔가 하면 세계교회협의회라고 WCC 운동이 있었는데 이 WCC를 통해서 이 하나 되었던 한국 장로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 통합과 합통 측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교단이 분리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제 탄압과 6.25 전쟁의 후유증으로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가난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노력에 일환해서 이 오순절 번영신학이 한국교회에 생겨나게 되었죠. 여러분 오순절 교회가 한국교회에 처음 생겨났을 때 모든 장로교회는 이 오순절 교회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말씀에서 떠난 이단적인 그런 신앙의 행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오순절의 번영신학과 체험 중심의 신앙이 한국교회를 강타하였고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상대주의와 그리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학적 조류가 한국교회에 들어오면서 한국 장로교회는 신앙에 굉장히 그 위험한 그와 같은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장로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장로교회의 모습을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오류가 있고 신학적 타협이 있었고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이전에 우리 조상들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유산들을 우리가 상실하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행위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세워놓았던 올바른 신앙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명믿음교회도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개혁교회 스터디를 하면서 개혁교회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공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참으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장 성경적이고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들은 다시금 개혁교회의 원리들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개혁되어져 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서 경험한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라고 하는 전제를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칼빈에 의해서 시작된 이 개혁교회가 참 그것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신학적인 견고한 바탕 위에서 올바른 신앙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굳건하게 견지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시대가 지나고 두 시대가 지나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신앙의 생기가 점점점 약화되어지고 신앙의 생기가 약화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형식적 신앙이 되어버리죠. 형식적 신앙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외적인 행위가 더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거기에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오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요소들이 거기에 가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경적인 원리에서 점점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정말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가르침들과 신앙의 행위가 과연 성경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고 살펴보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소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기도하였고 그 시대의 정신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통하여서 교회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타락하고 부패한 신앙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새롭게 된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대를 통하여서 갱신되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들이 전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우리 시대에 우리 자신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을 다시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교회에서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야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또는 개혁주의를 공부할 때에 우리는 어떤 시대의 특별한 분파를 좋아해서 거기에 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참된 성경의 가르침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어떤 신앙의 한 분파에 속하기를 원하여서 이와 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이 병상에 누워있었고 안전병이로 지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주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성경 이해를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우리의 연약한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38년 동안 이 고통 가운데 지냈던 이 병자를 그 병에서 노임받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주님을 비난하였는데 여러분, 이것은 곧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안식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안식일을 그렇게 잘 지키려고 하지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안식일에 대한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유대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올바른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이 지시하는 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하고 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묵상했다면 그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한 결과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아, 우리 주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이시구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우리 주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곤 돼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유대인들은 성경을 소중히 여겼지만 그러나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우리 주님을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개혁교회는 바로 이 성경에 대한 관심, 성경의 권위를 소중히 여기는 그와 같은 마음에서 시작되었는데 개혁교회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올바로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 개혁교회는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이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와 같은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주님이 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교훈은 성경은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믿고 있다는 태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을 정말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알려준다는 진리를 인정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긴다고 비난할 때 자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신실성을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책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그 말씀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율법에 대한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시고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이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 태도를 칭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권위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얻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자꾸 어떤 자신이 무엇을 체험했는가 거기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였을 때 그것이 체험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지적인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체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체험적인 것은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성경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깨달을 때라야 우리에게 올바른 구원의 확신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체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전 시대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성경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먼저 성경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본다면 제 자신의 삶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그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무슨 집회에 가가지고 무슨 성령을 체험해서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앉으면 제일 먼저 한 것이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5분, 10분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뜻을 정하고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분, 10분, 20분, 어느 때는 1시간 내내 아침에 앉아서 성경을 먼저 읽는 일이 제 삶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영적인 이해가 놀랍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영혼이 마침내 성경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하여서 네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느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을 배운 결과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는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고 아시아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자기의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 디모데에게 바로 구원의 은혜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로부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즉시로 이 디모데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운 이 성경의 지식을 통하여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의 영혼이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처음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성령을 통하여서 그 진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이 체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확신하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내가 아직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에게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변화시키셨듯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서도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둠 가운데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게 된 것은 그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그가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바로 자기에게 나타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는 데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로부터 3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자신이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말해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었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이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이해력과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 이 성경이 우리의 영혼에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유일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진리의 책이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혁자들이 바로 이 길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에 캐톨릭의 이 수많은 오류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시무시한 이 종교 권력 앞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그 신앙의 개혁, 종교 개혁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자신의 어떤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에 의지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개혁하였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개혁한 결과 성경적이지 못한 그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적인 교회를 그들이 추구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상고해야 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읽혀줘야 하는 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책상 위에 이렇게 잘 있는다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읽혀줘야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칭찬하셨는데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연구하는 그 행위 자체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성경이 읽혀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전 시대에는 우리에게 자신을 음성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꾸 묻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꿈을 꿉니다. 그러면 아,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해 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지워버리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더 이상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아,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꿈을 해석하고 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무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꿈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그 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모든 일들을 그냥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초자연 방법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네가 나에게 들은 이 말을 기록하라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 다음 세대에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기록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시대에도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꿈에 나타나시지 않고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고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읽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계시와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가장 놀랍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불행히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정말 놀라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하여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되기도 한 그런 사람인데 사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예언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났고 멸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시의 방법들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시는 방법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치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우리를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딴 길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지정하셨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꿈이나 다른 사람의 영적인 권위에 의지해서 점장에게 찾아가 묻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길을 자꾸 묻지 말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인 권위자들이 있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죠. 물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가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목사님에게 가서 뭔가를 물으면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취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권위자들이 해주는 말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는 영적인 동료들의 권면도 받아들이게 되고 영적인 지도자들의 가르침에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삶의 가장 중심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 때 기계적으로 읽지 말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는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저자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을 쓴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다 이와 같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하루 정해진 몇 장을 읽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기이한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견고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러하였듯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말씀을 읽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말씀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달라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읽는 성도들이 진정한 개혁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개혁주의자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서 건전한 가르침이 가르쳐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외식하는 자,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자들은 어떻게 개혁주의자가 되었느냐? 그들이 성경을 읽었고 성경의 가르침을 깨달았고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개혁주의자가 되었고 개혁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읽는 성도들이 진정한 개혁주의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 그 율법에 대한 그들의 집착은 병적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강렬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율법을 향한 이 유대인들의 열심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참 불행한 것이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혁주의자들은 달랐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이 로마 가톨릭의 오래된 전통 아래서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성경을 바로 이해한 결과 이 로마 가톨릭의 오랜 전통과 무시무시한 종교적 권력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깨트려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하였던 성경에 대한 그 이해를 개혁주의자들은 넘어서서 성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들의 수고는 헛된 것이어서 이 율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참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반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그 고통에서 일으키셨을 때에 그들은 감사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였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보고도 그가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사랑하면서도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죽이는 자가 되었고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자신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 모든 사람들을 혼미한 미궁 속에 빠뜨렸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짓 종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가르침에 따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추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에 열심을 내야 되지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의 후손인 개혁교회는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의 중심이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중심에도 항상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어디에 가서 설교를 하든지, 성경에 무엇을 공부하든지 그 성경의 의미가 바르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시편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 탄식 속에서도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왕들의 역사, 그냥 그것이 단순히 역사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열왕기를 공부하면서 여로보암이나 아니면 다른 아합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합 자체를 공부하고 나면 그것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렇게 이 악한 왕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왕. 우리의 진정한 왕은 이런 왕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신약의 모든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면 이걸 이렇게 저렇게 다른 것과 끼워 맞추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성경 해석이고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솟아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다양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 말 알고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사회 운동에 열심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모든 어렵고 복잡한 것들이 다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이해하고 아는 영적인 본능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세세한 것을 다 몰라도요, 잠언을 가서 읽어도 이사야서를 가서 읽어도 그리고 구약의 레위기를 가서 읽어도 그것이 다 아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구나 다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그 자질구레한 다른 많은 것들도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닫힌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열린 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들이 마음으로 다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은 전에는 시편이 참 어려운 책이었는데 이제는 시편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책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나오는 그 시편 기자들의 탄식이 다 우리의 탄식이고 그들의 기쁨이 다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심령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본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거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어떤 사실들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에 힘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정말 확 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거짓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TV에서 라디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의 능력에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에 정말 대단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천부교회 박태선 장로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의 능력에 이끌려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부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그 다른 곳에 가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태선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한국교회 수많은 그 아류의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통일교도 나왔습니다. 구원파도 나왔습니다. 구원파는 물론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구원파가 그 자기들의 단체를 유지하는 그 수법은 다 박태선의 그 가르침으로부터 나옵니다. 통일교가 얼마나 큰 세력을 이루었습니까? 오늘날 신천지의 모든 행위와 가르침들 다 박태선이 써먹었던 아류들이 그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읽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풍성한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내가 올바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이 알려고만 노력하면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그와 같은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성경 공부와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올바른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 개혁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교회는 바로 그것을 추구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명비전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개혁교회 스터디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들은 개혁교회가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개혁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그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권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경을 경험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성경의 원리를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